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가.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흔히들 안다고 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지만 아는 거에 상응해서 그 아는 거에 준해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추상적인 의미로, 그냥 어떤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어떤 정보를 내가 아는 것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뜻을 알고 있는 것과 세상에 있는 많은 정보와 지식들을 아는 것과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뜻대로 그 뜻을 준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생각해 보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자 하냐면은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가져야 되는 태도에 대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아는 것을 당연시할 뿐만 아니라 당연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알기에 적극적으로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이다. 그래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중을 압니다. 하나님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보여주는 태도, 그것은 바로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로 그 태도는 끝까지 충성하는 자의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막연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행해야 할 바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아, 내삶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는 건 알아요. 근데 아는 게 아는 것으로 끝나고 내삶 속에서는 그거와 관계없이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안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다라는 말이 이 한국말이나 뭐 영어는 그냥 뭐 안다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근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성경에서, 특히 성경에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안다라고 말할 때는 그냥 객관적인 측면에서 어떤 정보나 지식을 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되었을 때 그것을 비로소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아, 그렇지. 예를 들어서 나그 누구 A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나그 누구누구를 알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떤 사람을 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이런 말을 해요. 아, 내가 누구누구 어느 집사님, 내 너무너무너도 잘 알아. 근데 그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사람 나잘 몰라. 이건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좀 아는 거. 그거 가지고 우리는 성경에서 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온전히 전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특별히 안다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인데, 내가 하나님을 안다, 야다 엘로힘 뭐 이렇게 쓸 때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뭉뚱그리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정보,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을 내가 전인격적으로 그분을 아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막연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공부해서 성경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는 분인지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보면서 자문자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추상적으로 알고만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무엇을 해야 할 바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실행해야 됩니까? 끝까지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충성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끝까지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끝까지 일을 해야 되겠다고 끝까지 충성스럽게 행동하십니까? 여러분, 충성스럽다는 말도 그래요. 충성스럽다는 말이 이제 히브리적인 말에서 이 말이 이제 충성한다는 말과 신실하다는 말이 이제 결합, 그런 말이 함축적으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 의미에서 그렇다는 거죠. 영어 성경에도 잘 보세요. 영어도 보면은 충성스럽다는 말이 신실하다는 말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신실하다 할 때 God is so faithful. 이 faithful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근데 이 faithful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신실하다고 하지만 이게 충성스럽다, 충실하다는 말로도 쓰여집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는 말이 영어의 loyalty, 충성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안 써요. 거의 충성스럽다는 말을 faithful하다 이런 말로 씁니다. 왜냐하면 이 faith라는 말이 영어에도 나와 있듯이 믿음에서부터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오는 하나님이 신실한데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 충성스러운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뜻을 알기 때문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뜻에 반응하는 것 그 자체가 충성스러워,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또 신실한 거예요. 그것이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신실한 삶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더 우리가 더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내막인지 여러분들 이전 시간에 다 알으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놀라운 승리, 초자연적인 역사로 우박으로 사람들이 칼로 죽인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태양도, 이 우주 질서도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태양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죠. 중천에 머물었다 그랬죠. 이 우주 질서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멈추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그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런 가운데 이 다섯 왕이 도망가던 다섯 왕들이 다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굴 속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또 추적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그 사람들, 그들의 추종하는 그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굴을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아버리라고 하면서 쫓아가던 그 대적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너희는 지체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로 자기들의 성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셨다. 완료형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끝내셨다. 너희에게 너희 손에 붙이셔서 너희들로 하여금 대적을 이기는 그런 놀라운 대승,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당연시하면 안 됩니다.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지.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하건 안 하건 뭐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태도가 아니라 방관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과 별 관계없이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뭐 나 하나쯤 뭐 이 상태에서 내가 뭐 뭘 한다고 되는 것 아니지 않나. 나 하나 정도는 그냥 빠져도 되지 않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는 우리가 끝까지 충성스럽게 그분의 뜻을 알기 때문에 충실하게, faithful하게, 신실하게 그의 뜻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끝까지 충성하는 자의 삶의 자세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의 뜻 뻔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이 뭐 그러니까 나는 뭐 할 게 없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사람들 구원하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도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어차피 그의 백성들을 다 구속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뭐 나가서 전도하고 내가 뭐 봉사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바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대로 우리가 행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의 삶이에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는 방관자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슨 책망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스러운 나의 종아,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은 막연하게 그냥 아는 거에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 뜻이 나의 삶의 일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이 돼야 돼요. 하나님 뜻과 나의 뜻이 동일시하는, 여러분 이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이 어떻게 나의 뜻이 될까요?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지 않아요. 인간의 본래 그렇게 돼 있어요. 누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고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의 거룩한 뜻과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그것이 나의 사명이요, 그것이 나의 책임이요, 그것이 나의 뜻이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달려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몇몇 사명자들, 선교사님들 많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읽으십니까?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트럭을 하고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암만 기도 열심히 해도 말씀 안 읽으면 성령 충만 못합니다. 바른 성령 충만 안 돼요. 암만 기도해도 말씀 안 보면, 말씀 안 읽으면 성령 충만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말씀 열심히 봐도, 말씀 열심히 읽어도 기도 안 하면 성령 충만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의 관건은 기도와 말씀이에요. 그리고 기도와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해도 성령 충만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안 되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계명의 말씀이 걸릴 때 성령 충만을 못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싶으세요? 열심히 성경 읽으세요. 성령 충만하시고 싶으십니까?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고 싶으십니까? 순종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고 싶으십니까? 나가서 전도하세요.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나가서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하나에 딱 걸려서 주님, 저는 그것만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성령 충만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어디에서 걸리시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하신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요, 성령 충만하게 우리가 끝까지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충성스러우면서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비록 주님의 뜻이 나의 뜻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바로 못 되지만, 그렇게 되어지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는 그런 삶으로 변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주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이건데, A인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 A가 싫습니다. 나는 그래도 A도 좋긴 하지만 B가 좋아요. 자기의 뜻만 계속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 기뻐 안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한테는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A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A는 별고요. 저 B 주세요, B. 저 이게 B가 제 뜻입니다. 막 B만 놓고 간 거예요. A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A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건 별로 관심 없고 B가 내 뜻입니다. B를 주세요라고 하나님 막 간구할 때 B가 잘안 돼요. 나의 뜻이 잘안 돼요. 근데 B를 내려놓고 포기해버리고 A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나의 뜻입니다. 라고 막이 A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B도 더 물어주세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내가 구했던 거,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라고 그것을 동일시하며 살아갈 때 어느덧 내가 그토록 내가 원했던 비가 되어지는 거, 이미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자연스러운 신앙의 결과예요. 자연스러운 신앙하는 자의 그런 모습들입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는 A는 관심 없고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어요. 그 자꾸만 내 뜻만 생각하고 내 뜻만 하나님한테 얘기하고 안 돼요. 잘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끝까지 그의 뜻을 붙들고 그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의 뜻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루어내 갈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처음에는 충성스럽게 나름대로 신실하게 주님의 뜻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후지부지 돼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대승을 얻었어요. 이전에 벌써부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섭리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얻었지 않습니까? 우박이 막 쏟아지고 막 대적들이 죽고 초자연적으로 막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태양이 중천에서 멈추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놀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다한거 아닙니까? 아, 뭐, 이 정도 했으면 우리가 다 했지, 뭐.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 아니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고, 게으르지 않게. 끝까지 너희들이 해야 할 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해야 되는 거. 그게 충성입니다. 처음엔 누구든지 다 해요. 처음엔 누구든지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반응합니다. 근데 끝까지, 시간이 지나가면서도 변함없이 끝까지 주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충성스럽게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지 하는 이 자세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A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지 끝까지 충성스러운지 안 하는지 잘 몰라요, 때로는.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여러분, 좀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거, 그게 뭐 대수입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책망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너를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라고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에 보세요.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능력행한 있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 도무지 모른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 I never knew you. 무슨 말인지 아세요? 처음서부터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막 주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황당한, 우리 생각에 황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황당한 일을 당하면 안 돼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모른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마만큼 뜻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거기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면서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예수님이 딱 하시는 말씀 뭔지 아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정 믿는 자다 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그거보다 중요한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판가름낼 정도로 그 구원의 바로메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가, 끝까지 인내하며 충성하는 자인가
생각해 보시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는 어떤 삶을 삽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가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섯 왕을 잡았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의 아모리 족속의 이 왕들을 다섯 왕을 쳐들어왔던 그 왕들을 다 잡았습니다. 아까 좀 전에 우리 봤죠. 그래서 굴에다 다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을 다섯 왕들을 자기 앞으로 끌어내라라고 23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문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여호수아가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24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군장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25절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여기서 주시는 여호수아가 그 군장들에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승리하게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그런 역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 강하고 담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하지 못합니다. 벌벌 떨죠. 아, 하나님이 이루실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실까?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가 초반부에 그의 사역을 실질적으로 하기 전에 하나님 그에게 주었던 말씀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1장에서 세 번에 걸쳐서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세 번에 걸쳐서 말한 건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하고 담대한다는 거에 거기에 나오는 연관되어진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할 때 되어지는 것이 있다라고 믿으라는 거죠. 먼저는 전제하고요. 그래서 요서 1장 6절에는 이런 말씀 있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그럴 때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 바라보는 거죠. 그럴 때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해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조상에게 맹세한 그 가나안 땅을 결국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업으로 이 땅을 너에게 주실 것이니까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 관계없이 강하고 담대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자들은 강하고 담대한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조금만 어려워도, 힘들어도 아이고 어떻게 될지 강하고 담대해 줄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7절 여호수아 1장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또 반복이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는 말을 계속 지겹도록 얘기하죠. 6절에도 했는데 나의 종, 그러면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강하고 담대한다는 게 뭐냐,
실질적으로 나가서 그 어떤 땅을 얻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얘기해줘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그의 말씀을 대해 실질적으로 내가 담대하게 행하는 자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는 우로는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신다. 너의 길을 인도하신다. 그가 그의 유업을 베푸신다. 상급을 주신다. 네가 가는 길을 형통케 해주신다. 그러니까 뭐가 앞서요? 형통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강하게 담대하게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 그 믿음이 형통한 것 이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그런데 또 다시 한번 여수 1장 9절에는 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또 반복이 돼요. 1장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제는 더 부연 설명을 합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하지 말라. 두려워 말면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강하고 담대히 해야 될 이유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바로 이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어디로 가든지 이곳에서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A 장소, B 장소, C 장소, D 장소 가는 곳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에게 주시는 승리의 메시지예요. 승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그것이 승리입니다. 가나안 전투에서 승리는 내가 실질적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계명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단어입니다. 말씀, 묵상, 순종, 강하고 담대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임재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할 때, 그의 뜻과 동일시할 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형통도 형통한 거예요. 형통 붙잡고 살아가면 형통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지켜 행하는 것을 붙들고 나가는 자가 참 형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형통한다는 것은 어려울 때도 형통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만이 형통이 아니에요. 요셉 보세요. 감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니 그가 형통하더라. 뭐 세상에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 형통해? 우리 인간적인 스탠다드 이게 이해가 됩니까? 감옥에 있는데 형통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감옥에서도 형통했더라. 무슨 감옥에서 형통해요? 감옥에서 나오는 게 형통하는 거죠. 안 그래요? 근데 성경은 감옥에 있었는데 형통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있잖아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것 자체가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거, 주의 뜻을 이루는 거, 그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참 형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성령님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신분적으로는 우리는 다 형통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형통에 걸맞게 형통한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두려워 말고 담대히 주님이 허락하신 그의 뜻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요, 내가 이룬 게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잘 돼도, 표면적으로는 정말 모든 것이 다 잘 되어 간다 할지라도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을 오늘 보겠습니다. 29절은 보세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가서 림나 싸움에, 이제 막게다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근데 림나라는 장소로 이동합니다. 막게다에서 림나로. 근데 그곳에서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다고 합니다.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정도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한 장소뿐만 아니라 그 다음 장소에도. 근데 이런 스토리가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는 림나에, 막게다에서 림나였죠. 이제 림나에서
31절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가서 대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서 행한 것과 일반이더라. A에서 B, B에서 C, C에서 D,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 그 장소에서 또 다른 장소, 계속해서 연승을 하고 있어요. 연전 연승을 하고 있어요. 싸움이, 전투가 계속 지속이 되는데 계속되는 전투에서 계속해서 승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능력이 출중해서,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전략이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 여러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전 연승했다는 걸 뭐예요? 뭘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여기 보면은 32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30절에도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하나님이 붙이셨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승리하게 된 거지 그들이 암만 뛰어나서 승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 참 형통의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연전 연승할 때 모든 것이 형통하게 잘 될 때 이거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뛰어나서 남들보다 똑똑해서 남들보다 낫기 때문에 내가 연전 연승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내가 뛰어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잘했습니다. 거기 하나님은 없네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분명히 여기서는 하나님이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다, 붙이신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역대하 18장인가 그쪽에 제가 한번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가는 곳마다 연전 연승합니다. 근데 대다수 보면 아, 다윗이라는 사람이 참 뛰어난 사람인가 보다, 전략가인가 보다, 정말 잘 싸우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붙어져 있는 말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케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셨어요. 가는 곳마다 승리케 하셨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지 다윗이 결코 뛰어나서 가는 곳마다 계속적으로 연전 연승했다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전 연승할 수도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근데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연전 연승하고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참 형통의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참 형통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게 형통 아닙니까? 내가 심지어는 감옥에 들어가고 어려운 역경에 들어가도 그것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고백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신약 성경에서도 그 고백을 하신 분이 있어요. 이렇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한다는 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이라는 거죠. 비천, 가난한 가운데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긍휼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자기가 처해진 환경이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곤란이나 핍박이나 환난이나 그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나는 자족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배고플 때도 자족하고 내가 배고플 때도 어렵고 힘들 때도 내가 자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형통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형통이라면 내가 처해진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족의 능력을 사도 바울이 거기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가는 곳마다 연전연승하게 하는 거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능력 주시는 자 바깥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이라면 뭐라고 했습니까? 영어 성경은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그분 밖에서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형통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연전연승할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 기억해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고백해야 될 때라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핍박이나 환난이나 풍부나 비천이나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뜻을 아는 자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분의 안에서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자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놀라운 것이 있어요. 30절을 보면 그 성읍과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완전히 다 진멸시킵니다. 가는 곳마다 또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서 행한 것과 일반이었다. 또 35절에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해 진멸했다. 가는 곳마다 연전영승하는데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이고 다 진멸했다 이런 말입니다. 완전 승리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걸 보고 하나님이 좀 잔인하신 것이 아닌가. 신약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은혜로우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구약의 하나님은 이렇게 가는 곳마다 연전연승 이스라엘에겐 좋지만 그 사람들을 완전히 다 죽여버리면 그게 뭔가 너무 이 잔인한 하나님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가나안 사람들이 대변한 게 뭐냐면 적입니다. 죄악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만약에 여기서 진멸하지 아니하고 에그론 뭐 여기 드빌 뭐 이런 곳으로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과 더불어 싸우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 타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타협해서 잘 그 가나안 사람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은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 상실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문화가 들어와서 가나안의 정체성을 갖고 가나안의 어떤 생각, 가나안의 가치관, 문화가 다 들어와서 흡입이 돼서 결국은 이방인같이 살아갑니다. 이방인같이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이방인같이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진멸받고 똑같이 하나님의 징계받고 하나님 앞에 멸망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멸망받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북이스라엘 결국은 우상 숭배해서 아수르한테 망했고 진멸당했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 남유다도 또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진멸당하고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별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뭐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를 다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에서 망하게 하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진멸하시면서까지 깨우치는 게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멸되지 않냐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고 회개하는 자들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관점은 관심은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암만 잘 살고 형통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고 제대로 안 믿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나 너 몰라. I never knew you. 나 너를 몰라. 이런 말 듣는 거 진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진멸받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참된 형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진멸이 아니라 소망이요, 진멸이 아니라 구원의 그 구원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친 자녀들로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진멸받지 않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새 생명을 믿고 새 생명을 받아들여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영원히 진멸받지 않는 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도 소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의 자비입니다. 그의 긍휼을 아는 자들, 그리스도를 믿고 진멸되지 않은 자로서 주님 앞에 나와 그의 긍휼의 도에 반응하며 그의 뜻을 알고 그의 뜻을 이루는 성도님들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